1054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25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과연 우리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우리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참된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그 길들이 이 세상과 같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백성으로서 갈 길만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떠났다 이런 말도 있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러한 그 말들이 우리를 좀 애매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아니하고 또 우리가 만질 수도 없는 분이고 또 어떤 장소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장소에 계신다면은 하나님을 떠났다 돌아오라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나가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또 그 장소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계신 분도 아니고 영이시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뭐 그런 분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떠난 것인지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인지 애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구를 떠났다, 대구로 돌아온다 이러한 말의 의미는 유치원생도 아는 것이죠. 대구란 도시가 실제 존재하고 우리가 그 도시를 살고 있기 때문에 대구를 벗어나면 떠난 것이고 대구를 들어오면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좀 그런 곤란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기독교란 종교를 버린 것을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 않고 다시 또 기독교란 종교를 이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니까 뭐 기독교를 버리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를 버리지 않고 기독교란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큰 착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러한 문제는 기독교란 종교를 버리고 또 기독교란 종교를 받아들이고 이러한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는 기독교란 종교를 가지고 있고 또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 우리가 좀 접어두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것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인간의 본성상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외면하면서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우리의 본래의 그 심성은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심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우리의 본성은 그 하나님을 밀쳐내려고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려고 하고 떨어지려고 하고 항상 그렇게 그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그 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본성과 자꾸 부딪힌단 말입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내 욕심을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딱딱 맞추는 이제 그런 해석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말씀이 맞고 막 이렇게 들리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의 본성에 맞아떨어지는 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부딪힌단 말입니다. 뭔가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전혀 얘기하지를 않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이 말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상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는 자꾸 좀 다른 길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이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기독교란 종교를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다. 이 사실부터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19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그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입니다. 19절이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 그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후에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해라, 또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너희를 이 땅으로 인도한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내 뜻이다, 그 말씀을 이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처럼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이제 들여보내놓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되느냐, 이걸 아는 게 필요하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떠나지 마, 나를 떠나지 마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안다면은 결국 유다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겠느냐, 이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받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기 전까지 그들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이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지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열악한 생활이었다는 건 틀림이 없죠. 비록 이 광야가 설사 먹을 것이 많고 기후가 좋은 그런 땅이라고 해도 40년간 정착하지 못하고 나그네로 떠돌아 산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광야 땅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뱀과 전갈이 많은 그런 아주 척박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에서 40년간을 나그네로 떠돌리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한 세월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또 이 광야 생활 전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수백 년을 지내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뭐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 원망을 하고 또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렇겠지만은 그것은 그래도 애굽에서는 먹을 것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차라리 애굽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애굽이 살기 좋았다 이러한 의미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또 손쉽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미 그들이 정탐한 대로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주민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두렵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다 주신 것이죠. 이런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의 생존,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생존의 모든 문제는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린 문제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존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내 생존의 힘이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그건 이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 생존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을 생각한다는 것은 마음을 이미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인데 근데 그 생존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에 생존의 근거를 둬버린다면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향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돌려지는 것. 이걸 가리켜서 이스라엘이 떠났다. 하나님께로 떠났다. 이렇게 간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발을 딛고 살고 있고 가나안 땅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이제 그 누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것들이라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단지 이제 그것들이 내게 많이 있어야만이 내가 부자가 되고 힘이 있구나 다른 사람보다 더 힘이 세지구나 이런 식으로 나가버린다면 그들을 가나안 땅 인도한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 마음도 다 버린 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두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그 삼의 힘으로 근거 삼아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자기들 손에 주어진 그 땅의 것들을 자기의 어떤 힘으로 생존의 근거로 삼아버린다 얘기한 대로 이미 그 마음이 이 땅의 것에 쏠려있다. 마음이 뒤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풍부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걸 받고 이제 풍부하게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준 은혜란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이제 그 자기들 농사 짓지도 아니한 것을 먹고 마시고 풍부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했을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풍요가 계속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이제 그것들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느냐 이걸 잊어버리고 어떻게 더 많이 가져볼까 이런 식으로 그 삶이 뒤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도 내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 베푸신 것 그래서 오늘도 날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또 이러한 그 생각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 한 뜻인데 근데 이제 그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점차점차 이건 내 소유로 그렇게 이제 못 박아 그렇게 여기면서 남의 것과 내 걸 비교하면서 남의 것과 내 걸 더 늘리려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 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그들 모습은 아니었단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인간의 본성이었단 얘기입니다. 남보다 더 커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본성상 더 많은 소유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본성은 하나님의 뜻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더 많은 것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내가 너에게 베푼 것 가운데에서 내 은혜에 감사하고 너희의 삶에 그는 내게 있다는 것, 그걸 잊지 말라는 것. 그 말씀은 인간의 본성에 안 맞죠. 난 더 갖고 싶은데. 그래서 더 많이 주는 그 하나님을 잡고 부르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성상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자신에게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이르간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여호와를 잊고 살아갑니다. 잊으면서 항상 내 생활, 내 삶이 더 우선이죠. 더 나은 삶이 항상 내 소망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소망으로 자리한지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나를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 마지막 때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 전까지 인간은 자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지금 나에게 집착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를 인정하면서 완전히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그 때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현재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되죠. 근데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완성된 그 나라에 들어갈 그때까지 우리가 잊지 말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건 뭐 한두 번 들어본 말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할 때도 많이 있죠. 근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면은 내가 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른 길을 간다면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속였는데 그 속인 것을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난 것으로 빗대어 지금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났다. 남편에 대한 배신이죠. 배신한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배신을 할 것이면서도 겉으로는 남편을 사랑한 척 하는 것. 그것이 남편을 속이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처럼 대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속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 살아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마음이 떠나 있는 것이죠.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돌아오라고 하신, 돌아오라. 22절 그렇죠. 비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비역함을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시고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제 떠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고침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뭔가 우리가 좀 보십시다. 돌아왔다 또 하나님 고친다. 이게 뭔지. 22절 중간부터 보면은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싸온 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청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 뭘 말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고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치셨다는 것이 다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러니까 온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사는 그런 사람을 고친다, 이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고친다는 것이 그런 의미라면,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나에게 안 두고 하나님께만 모든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고친다, 이런 의미라면은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못 고쳤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아무리 하나님 우리가 믿어도 내 속에 있는 본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의 의뢰도 안다 그러고 내 온 마음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 이건 다 알지만은 우리의 그 이 마음, 내 속에 있는 어떤 욕심이라고 하는 것, 항상 나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세상이 눈에 보이면은, 뭔가 들으면은 갖고 싶고 저 되고 싶고 항상 이런 욕심 자꾸 막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못 고치겠다는 그런 결론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이 완전히 고침받는 것은 세상 마지막 때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그때만 가능한 것이지, 그 전에는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욕심에서 나로부터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항상 그 나에 대한 관심에서 우리가 그 붙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세상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 우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친다고 하는 건 좀 다른 의미예요.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21, 25절까지 내용, 회개가 고침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다시 보면은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고침받은 이스라엘 고백이에요. 달라진 고백이에요.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들었다, 이게 뭔 말하냐면은 이제 그 언덕이나 그 큰 산에서 우상을 섬긴다고 이방신을 부르고 떠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이방신에게 제사할 때는 주로 그 산에서 제사했거든요. 그 산에서 이방신을 부르며 복달라고 떠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산에서 이방신을 부르고 섬긴 그 모든 것이 헛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진심으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에, 아, 우리가 산에서 이방신을 찾고 불렀던 것이 헛된, 허망한 일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고침받은 신자의 달라짐이에요. 신자 고침받았다, 이거 얘기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걸 알게 되고, 그걸 알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부르고 찾고 갖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헛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이걸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칠 때에 우리에게 어디에 손을 대시냐면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댔다는 증거예요. 우리를 고쳤다는 증거라 그 말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내가 그동안 집착을 하고 갖고자 했던 세상 복을 구하느라고 신을 불렀던 이런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었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 땅의 걸 힘으로 삼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허사였구나, 이걸 알게 된 것이 바로 고침받은 증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를 고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고침받은 신자는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소유에 집착을 하고 이 땅의 것을 자꾸 바라보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나를 그냥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그 모든 걸 죄의 모습으로 바라봐요. 죄의 모습으로.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도 하나님이 자기를 고친 결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아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 이래 기도하게 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고치심으로 나타난 증거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25절도 보면은요.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했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수치와 치욕이 뒤덮인 자로 고백을 하죠. 나는 이렇게 수치스러운 자요. 완전히 수치로 뒤덮여 있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또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와 고침받았다는 증거라 그 말입니다. 고침받았다는 얘기는 물론 그것도 행실이 뭐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그 행실이 완벽하게 예전 행실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 보게 되고 그 범죄함을 내가 하나님께 아뢰게 되어졌다. 이것이 바로 고침받은 것이죠. 나를 여호와께 범죄한 자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여호와 앞에 솔직한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께 돌아왔다. 고침을 받았다. 이 증거는 내가 범죄한 수치스러운 존재임을 알게 하는 것,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나에게 구원은 이제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누가 무엇이 나를 이런 죄에서 건져낼 수가 있을 것이냐.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 마음이 향해지는 거예요. 이게 고침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그 증거야 그 말입니다. 이처럼 구원이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다 헛된 것이구나. 이걸 아는 것이죠.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헛된 걸 여지 쫓고 있으니까 이런 내가 참 수치스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나오기 때문에 주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참으로 크다. 그 은혜가 크다. 이런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와 있는 그런 신자의 모습이 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은 신자로서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신자가.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놓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힘을 의지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그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네가 그처럼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이걸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고치시는 일이다. 그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치료의 치료. 우리를 치료하신다. 영혼을 치료한다. 그 치료라고 하는 것이 네가 같은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존재임을 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그런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는 우리 육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영혼에 해당되는 그런 일입니다. 육신의 제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중요한 건 영혼이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그게 뭐냐? 내가 나의 부끄러움 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그런 치료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걸 의지한다고 해서 세상을 갖고 싶고 그 더 많은 걸 갖고 싶다고 해서 누가 그걸 가지고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그런데 세상의 시각에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게 마술죄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막 짓밟고 있는 그런 곳에 다가오기 때문에 범죄가 되고 부끄러움이 돼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구원의 능력이다 보여줬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 구나심으로 인해서 너희의 구원 오직 주께만 있다. 내게만 있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너희가 의지할 뿐이라 그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의 힘이라 그 말입니다. 이미 그걸 우리에게 보여줬고 증거하셨다 그런 얘기죠. 또 우리 그걸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세상 걸 더 갖고 싶어하냐 그 말이죠.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 이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이게 내 수치구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 속임에 떠나는 그런 모습이구나. 이걸 보게 되면서 범죄한 자로 하나님께 나오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자입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주를 통한 구원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치료라, 고치심의 결과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는 다 부끄러움을 아는 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수치를 아는 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자는 잘난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의 것을 내놓고 자랑을 하고 내세운다면 그것은 자기의 부끄러움, 무엇이 부끄러운 것인가? 이걸 모르는 것이고 결국 우리를 고치신 하나님의 관계 밖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린 항상 잘난 사람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게 헛된 것이다. 이걸 알면서도 잊어버린 채 모든 관심을 내게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말씀할 때마다 그런 나의 부끄러움이 막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서 그런 부끄러움을 아는 대로 고치시고 그리고 회개와 함께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구원은 오직 주께만 있다. 이런 고백에는 그런 신자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런 하나님 일하심에 감사하시면서 내 부끄러움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내 죄를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께 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일하심에 감사하시고 찬송하시면서 항상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할 수 있는 그런 신자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은 나의 욕심, 나의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리는 그런 길로만 달려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간 저희들, 항상 하나님 떠난 자리에 있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불러셔서 고치시고 이제는 나의 부끄러움 수치를 보게 하시고 범죄한 자로, 그 고백이 있는 자로 주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불러내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과 부끄러움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그 가운데에서 구원 오직 주께만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그런 신자로서 항상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이끌림 받고 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